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테러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함께 파괴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올랑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과 프랑스 양국은 ISIL을 파괴하는 데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이 프랑스의 정신을 공격한 것이며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시리아와 이라크에 위치한 ISIL 근거지에 대한 공습으로 대폭 강화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전폭기가 터키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긴장을 자제하는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도 터키는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지킬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가 터키의 지지를 받는 온건 반군을 추격하다 보니 터키 국경을 계속 가깝게 날고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ISIL을 공습한다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양측 사이에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리아 내전 해법과 관련해서 아사드 정권이 가능한 한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터키군의 F-16 전투기가 시리아와의 접경지역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터키 당국은 러시아의 수호의 16 전투기가 자국 경공을 침범했으며 수차례 이에 대한 경고를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지상에서 발사된 미사일에 전투기가 격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터키군 전투기들에 의해 격추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시리아 공습에 나선 자국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벗어난 일이 없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의 뒤통수를 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터키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포함해 테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오늘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태를 논의합니다. 터키의 요청에 따라 나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가 오늘 오후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나토 관리는 이번 회의가 터키가 동맹국들에게 러시아 전투기 격추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는 또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터키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리는 터키 측으로부터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군은 이번 사건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에 대비해 미국민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여행 경보는 이번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친지 방문 등 여행에 나서는 미국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내년 2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국무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알카에다, 보코하람 등 테러 단체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테러 공격을 기도하고 있다고 여행 경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추수감사절인 오는 26일과 그 이튿날 대량 상품 구매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검은 금요일을 앞두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수사국은 아직 미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3분기 국내 총생산이 연간 환산 기준 2.1%로 수정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이 기간 GDP 잠정 성장률은 1.5%였고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3.9%였습니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지난 3분기 GDP 수정치가 약한 뒷받침을 하는 수준으로는 충분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25일부터 아프리카 국가들을 처음으로 공식 방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부터 닷새 동안 케냐와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순방할 예정입니다. 교황은 우선 케냐의 대표적인 빈민가인 칸게미 지역을 찾아 가난에 시달리는 주민을 만나 위로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올해 거둔 성과 중에요. 이 화성에서 개천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인류의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죠. 지구 밖에서 생명체의 흔적이 발견된 적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물의 흔적은 미생물이라고 해도 생명체의 흔적을 의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도 컸었습니다. 화성인이라는 제목의 영화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또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우주 항공 과학의 꿈나무를 키우는 그런 계획을 소개하기도 하는 등 화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화성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나왔더군요. 이 화성은 그냥 이 공처럼 미끈한 둥근 모양인데요. 이 동그란 별 허리쯤에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훌라후프 아시죠? 북한 말로는 돌림틀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돌림틀 같은 것이 화성에 둘러쳐지는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리가 띠처럼 보이지만은요, 자세히 보면은 수많은 파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리는 2천만 년쯤 시간이 지나서 생긴다고 하니까요. 아직 멀고도 먼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그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미국의 항공우주과학기술이 참 놀랍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뉴스의 배경과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2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떨지 보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황해 남부는 밤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낮겠습니다. 평양 흐리고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신의주 흐리고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 분포 예상하고요. 개성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2도에서 3도 예상합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아하가 부릅니다. Take on me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위협이 고조되자 미국인들에게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이 미 연방항공국에 무인 비행체 관련 권고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다시 발표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했네요.
네, 국무부가 23일 여행경보를 미국민들에게 발령했는데요. 이번 조처는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연쇄 테러가 발생한 뒤에 전 세계에서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국무부는 이번 경보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과 국제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나 보코하람 그리고 또 다른 테러 단체들이 몇몇 지역에서 테러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에 나오는 경보는요, 이 내전이나 범죄가 매우 심각한 지역에 발령하는 경고 단계보다는 이 낮은 주의, 얼러트 단계인데요.
네.
이 국무부는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특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테러가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활동했던 ISIL 요원들이 저지를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조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혼자서 또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ISIL이나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런 단체의 영향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국무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공격 대상이나 전술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이 국무부는 테러 분자들이 정부와 민간 시설 모두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데다가 이 무기도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를 다 사용하는 등 아주 다양하게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국무부는 이 동맹국들과 테러 위협에 대한 정보를 계속 나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발생한 테러가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국 국무부도 바로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국무부는 테러 분자들이 지금까지는 주로 이 대형 운동 경기장이나 극장, 시장, 공항 같은 곳을 표적으로 삼아왔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있을 때 또는 큰 행사 같은 데 갈 때 특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국무부가 이번에 내린 여행 경보가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건가요?
네, 내년 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1월 20일에는 이 북한 여행 경보를 내렸고요.
예.
또 하루 전인 19일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 경보를 내린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오는 26일에 추수감사절을 맞죠. 추수감사절 전후 기간이 1년 중에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시기인데요. 올해 추수감사절은 예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테러 위협이 있다 보니까 경기가 삼엄한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게 됐습니다.
네.
보통 이 추수감사절 연휴가 수요일 25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인 29일까지 끝나는데요. 이 기간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자동차나 비행기 등으로 여행하죠.
네.
미국 자동차협회 전망으로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약 4,700만 명이 약 80km나 아니면 그 이상의 거리를 여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서 4,200만 명은 자동차로, 또 360만 명은 비행기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테러에 대비해서 경계가 펼쳐지고 이 검은 검색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특히나 이 비행기를 탈 때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네, 이 공항 검색 요원 수가 많이 부족한 것도 대기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로 꼽힌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 2011년에요. 이 교통안전국 소속 공항 검색 요원이 4만 6천 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10월에는 수가 4만 명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 같다는 전망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보다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는 승객이 0.1%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올해 추수감사절에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작년보다는 30만 명 정도 늘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수치에 비하면 이 항공 여행객 증가폭은 아주 미미한 거죠.
네.
이런 가운데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 보안과 경계 수위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것 같은 테러가 미국 안에서 벌어질 것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무인 비행기라고 하면은요, 사람이 타고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무선 조종으로 움직이는 그런 비행체를 말하는데요. 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권고안이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 항공국 FAA가 꾸린 특별 연구 조직이 이 무인 비행체와 관련해서 권고안 항목들이 23일 발표됐는데요. 이번 권고안 가운데 핵심 내용은요, 무게가 250g 이상 그리고 25kg 이하인 무인 비행기는 모두 연방 정부에 등록해야 되고요. 또 등록할 때 이 무인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미 연방 항공국이 따로 연구 조직을 꾸려서 무인 비행체에 대한 규정을 연구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서 무인 비행기를 날리는 사람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조사한 걸 보면요, 이만 올해 연말에만 미국 안에서 모두 무인 비행기가 모두 40만 대 정도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무인 비행차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바로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가장 심각한 사안이면 역시 안전 문제겠죠.
맞습니다. 이 무인기가 하늘을 나르는 여객기와 부딪힐 뻔한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 가까이에 무인기를 날렸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람도 있었죠.
네.
이렇게 무인기와 관련된 안전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데요. 또 그 밖에도 무인기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게 되면서 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불만이 또 많습니다.
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무인기를 써서 이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는데요. 만일 남의 허가도 받지 않고 이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뭐 물체나 사람들을 마구 찍으면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문제들을 생각해서 이번 권고안이 나온 거네요.
맞습니다. 이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된 무인 비행체를 회수해서 주인이 누군지를 밝혀낼 수가 있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아예 줄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연구 조직이 올린 권고 사항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네, 앞서 말했듯이 무인 비행체를 등록하고 정부가 내주는 등록증을 비행체에 붙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인 비행기 소유주는요, 등록할 때 자신이 원하면 이름과 주소 외에도 이메일, 전자우편 주소나 전화번호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무게가 250g 이하거나 25kg 이상이면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250g이 안 되는 무게라면 사실 이 크기가 아주 작아서 이 뭐 부딪히거나 그럴 때도 뭐 안전에 별 문제가 안 되니까 이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네.
반면에 이 무게가 25kg 이상 나가는 무인기는 이번 권고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무인 비행체는 특별 연구 조직이 다시 관련 규정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만일에 규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처벌 규정을 만들라는 권고는 있었습니다. 현재 규정은요, 어떤 비행체 등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면 2만 5천 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연구 조직은 이 규정을 무인 비행체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라고 FAA에 권고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나온 것이 권고안이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게 그대로 규정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FAA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규정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 미국 안에서 어떤 반응 나오고 있습니까?
뭐 이해 집단별로 반응이 다릅니다. 무인기 제조회사나 이 무인기 관련 단체에서는 대체로 합리적이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생활 보호를 강하게 주장하는 단체 쪽에서는 반대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번 권고안에서는 특히 이 비행기의 재원,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또 무인기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일 필요는 없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인기 규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근거로 해서 이 무인기들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완전하게 해결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는데요. 백악관이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새로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23일 백악관은 미 연방정부 기관들이 오는 2025년까지 이 온실가스를 2008년 수준에서 41.8%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8년 배출량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말인데요. 자, 먼저 이 온실가스가 뭔지 설명을 좀 듣고 갈까요?
네, 이 사람이 배출한 각종 이 배기가스가 사라지지 않고 지구 대기권에 머물면서 지구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가스를 바로 온실가스라고 하죠.
네.
온실가스는 현재 이 각종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여겨집니다.
네, 올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비슷한 목표를 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3월이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 13693호를 발령했죠.
네.
이 행정명령은 2025년까지 연방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수준의 40%까지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이번에 목표치를 41.8%로 고친 발표가 새로 나온 겁니다.
네, 연방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는 건가요?
예, 이런 방안들이 3월에 나온 행정명령에 잘 나와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일단 36만 개소에 달하는 연방정부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양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예.
또 정부 소유 차량 65만 대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들어갔습니다.
네. 차량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차 연비를 좋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 천연가스 같이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동력을 차에 쓸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뭐 휘발유 전기 겸용차나 아니면 아예 전기만 동력원으로 쓰는 차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 밖에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깨끗한 에너지를 늘려서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풍력은 또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석탄이나 석유같이 한번 쓰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보통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이 풍력이나 태양열은 정말 그 무궁무진하게 나오니까 바로
네.
이런 재생에너지에 들어갑니다.
네.
백악관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이 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 비중을 늘려서 앞으로 세금 약 18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벌써 많은 그 미국 연방 기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백악관 이번 발표에서 이 온실가스 절감과 관련해서 이 좋은 성과를 낸 기관들을 소개했고요.
네.
또 몇몇 기관에는 잘했다고 상까지 줬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 한국으로 치면 조달청에 해당하는 미 연방 GSA와 미 연방항공우주국 나사의 노력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GSA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량의 43%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사는 새로운 난방과 전력체제를 도입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상당히 줄였고요. 또 재생에너지 도입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또한 미국인의 자랑이기도 한 스미소니안 재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면은요,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스미소니언 산하 박물관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맞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에는 모두 19개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
뉴욕시의 박물관 두 곳, 그리고 버지니아에 있는 박물관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워싱턴 DC 시내에 있는데요. 박물관의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우주개발과 항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항공우주박물관, 동식물학과 광물표본 등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를 밝혀주는 자연사박물관, 미국 원주민인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 미국 역사박물관, 아프리카계 미국인 박물관, 우편박물관, 아시아 미술관 등이 있습니다.
네, 이 워싱턴의 명소지요. 국립동물원도 스미소니언 산하 맞지요?
맞습니다. 400종 2천여 마리의 동물이 전시된 스미소니언 동물원은 다양한 체험 행사와 교육 행사 등을 진행합니다. 면서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이 팬더곰을 볼 수 있어서 더 유명합니다.
네.
자, 그리고 스미소니언 재단 산하에는 9개의 연구기관이 또 있는데요. 해양생물학, 고생물학, 천체물리학, 그리고 미국 예술 등을 연구하는 연구소들과 엄청난 양의 자료를 관리하는 기록보관소, 그리고 도서관이 다 포함됩니다.
네, 그러니까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세계 최대 박물관이면서 연구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의 규모에 대해서 수치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자, 지난해 기준으로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이 유물과 표본은 1억 4천만 점에 달합니다. 이 스미소니언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도 200만 점이 넘고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관광 방문객 수는 2,700만 명. 또 스미소니언 웹사이트 방문자는 9,900만 명이 이릅니다.
네.
또한 스미소니언 재단의 직원 수는 6,400명가량 되고요. 연구원은 720명, 자원봉사자는 9,800명이 넘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스미소니언 재단이 한 사람의 기부로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이 지식의 추구와 확산을 위한 기관을 세워달라면서 재산 50여만 달러를 미국에 기부하면서 설립됐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10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인데요.
네.
스미소니언 재단은 그의 성인 스미슨을 따서 스미소니언 이렇게 지어진 이름이지요.
네. 하지만 이 스미소니언 재단의 탄생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1829년 스미슨이 사망한 후 6년 뒤에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의회에 이 스미슨의 유산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차원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고요.
네.
또 영국에 있는 스미슨의 토지를 금화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여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시간이 걸렸지요.
네.
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미 의회는 1846년 이 스미소니언 재단을 인준했고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 정부 차원의 스미소니언 운영이사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약 170년이 흐르는 동안 스미소니언 재단은 이렇게 큰 규모로 상장할 수가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영국의 과학자인 제임스 스미슨이 미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네.
왜 미국에 그 많은 유산을 기증했을까요?
예. 당시로서는요. 50만 달러가 미국 연방 전체 예산의 66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네.
이 많은 돈을 미국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추측이 많은데요.
네.
이 스미슨이 미국의 실험 정신과 민주주의를 동경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잇고 있습니다. 사실 스미슨이 생전에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유산을 미국에 남기는 데 대한 이유를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이 미국의 예술과 인류화 그리고 과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선물이 됐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스미소니언은 전시물도 굉장하지만 공짜라서 더 좋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스미소니언 시설의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그렇다 보니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1년 내내 미국 국내와 해외에서 온 수많은 관광객, 또 이 단체로 견학으로 온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스미소니언이 무료로 운영될 수 있는 데는 바로 국민의 후원과 지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있는데요. 스미소니언은 정부 지원금 외에도 기업이나 재단, 단체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이 사적인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스미소니언의 회원이 돼서 일정 부분 후원하면서 연구 활동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스미소니언 하면은 자원봉사자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앞서 이 스미소니언과 관련된 수치를 말해 주셨는데 네. 직원보다 자원봉사자가 더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직원보다 자원봉사자가 1.5배 더 많은데요. 네. 스미소니언 기관에 가보면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배치돼서 길 안내도 하고 유인물도 나눠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항공우주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은퇴를 한 나이가 지극한 과학자들이 안내원으로 자원봉사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미국인들이 스스로 동참하고 후원하고 또 봉사한다는 점에서 스미소니언은 미국의 숨은 힘을 보여주는 곳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네. 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국 전시실도 있죠.
예,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한국관이 있는데요. 지난 2007년 6월에 개관한 한국관은 그동안 미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서 2017년 후반기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최종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스미소니언 재단이 참 단순한 박물관, 연구소 이렇게 짧게 말하기에는 정말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미소니언 재단은 제임스 스미슨의 유언인 이 지식의 추구와 확산을 위해서 과거 유산을 보존하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고 또 이를 세계와 공유하는 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스미소니언에서는 다양한 전시와 체험, 교육, 시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스미소니언 재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영화로 듣는 미국사 이어가도록 하죠. 알 그린이 부릅니다. Let's Stay Together 들어보시죠. Whatever you want to do is all right with me, 'cause you make me feel so brand new. I want to spend my life with you. Let me say sing, baby.
Singer.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부터 영화 북쪽의 황제 소개해드리고 있죠.
네, 지난 1973년에 공개된 이 영화는 20세기 초반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 시기 미국의 어려웠던 현실을 잘 그렸는데요. 유명한 배우인 리 마빈과 어니스트 보그나인이 주연했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는 리 마빈이 일명 호보, 그러니까 기차를 무임승차하는 불황자인 A 넘버원으로 나오고요. 반면에 어니스트 보그나일은 불황자들에게 악명이 높은 19호 화물열차 기관장 쉐크로 나오죠?
그렇습니다. 특히 열차 기관장 쉐크는 열차에 몰래 탄 불황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당시에 실제로도 호보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마빈 굿프렌드 교수의 설명입니다.
호보로서의 삶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배고프고 떠돌아다니는 고달픔 탓에 그랬는데 더 위험한 건 열차 승무원들의 적대적인 태도였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승무원들에게 기차에 무임승차하는 불황자들을 맡게 했죠. 이를 위해서 어떤 철도 회사들은 심지어 보안요원을 기차에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처로 많은 불황자가 열차에 타려다가 희생됐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북쪽의 황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나요?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전설적인 호보 넘버원과 악명 높은 열차 기관장 쉐크가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포틀랜드로 가는 19호 열차에 전설적인 호보 A 넘버원이 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철도 회사 직원들은 넘버원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두고 판돈을 건다. 드디어 출발 시간이 되자 화물열차 19호는 짙게 낀 안개를 뚫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관장 쉐크는 안개가 심하게 낀 상태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열차를 최고 속도로 달리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넘버원이 자기 열차에 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You wanna pick one, you got it. This ain't no game. Hell, it ain't. You look like a sore loser to me. Yeah. Get grease on that. 하지만 넘버원과 또 다른 불황자가 기관장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또 다른 불황자는 젊은 호보 시가렛으로 시가렛은 넘버원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은 명석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호보들이 기차에 탔다고 확신한 기관장 셰크는 골짜기 위 다리에서 열차를 세우고 다시 불황자들을 찾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흑인 기관사는 왜 가치도 없는 호보들을 상대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Well, nothing. You never seen nothing. I did. A hat. A goddamn hat. Coming off a car going fast. Rags, some axle packing. No. 열차가 다리 근처에 머무는 사이 셰크는 다시 열차를 수색한다. 하지만 넘버원은 이미 기차에서 빠져나와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쉬고 있다. 뒤늦게 열차에서 허둥지둥 내린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넘버원에게 달려와 한판 말싸움을 벌인다. 다리 근처에서 잠시 멈춰선 기차는 쉐크의 명령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자 넘버원과 시가렛은 다시 열차에 몰래 올라타는데 두 사람은 이번에는 짐칸이 아니라 열차 밑바닥에 있는 공간에 몸을 맡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셰크에게 발각됐습니다. 두 사람을 발견한 셰크는 긴 끈에 단 몽둥이를 써서
다시 두 사람을 열차에서 떨어뜨렸습니다.
Look, if you think I'm... What the hell are you doing?
Teaching you.
Why?
I'm still working on that.
넘버원과 시가렛은 19호 화물 열차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넘버원은 다음에 오는 열차를 잡으려고 철로에 기름을 발라놓습니다. 19호 화물 열차 다음에 오던 기차는 기름칠이 된 철로 탓에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잠시 정차하는데요. 이 사이에 넘버원과 시가렛은 열차 지붕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이 기차는 원래 출발했던 역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I'm trusting you, kid. Cover for me.
Hey, you come back here!
넘버원과 시가렛은 역에 들어서자 기차에서 뛰어내린다. 그때 넘버원이 짬을 내 트럭에 실려있던 칠면조를 훔친다. 하지만 이 모습을 경찰에게 들키자 시가렛과 넘버원은 줄행랑을 친다.
I guess he ain't here, all right? You tell him it's 90 days on the rocks if I get my hands to him. He's set up!
두 불황자 넘버원과 시가렛은 칠면조를 들고 불황자들이 때로 모여 사는 마을로 도망친다. 경찰이 두 사람을 따라 불황자 마을로 들어오지만 마을 불황자들이 위협하자 경관은 그대로 발길을 돌린다.
You look like the president of the railroad, kid. Why don't you take your hat off? You come in here like you was a millionaire. Well, you're not. You're a casual. You ain't even seen a first-class hobo yet.
넘버원은 자신을 따라 마을에 들어온 젊은 호보 시가렛에게 16급 불황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넘버원은 그러면서 자신만이 알고 있는 기차 무임승차 기술을 하나씩 가르칩니다.
Party, I suppose you want a highball.
No, I don't want a highball. Regular speed.
제크의 화물열차 19호는 포틀란드를 향해 다시 출발하고 넘버원은 자신이 다시 이 열차에 탄다고 예고합니다.
넘버원과 시가렛은 다시 19호 열차에 올라탄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열차 밑바닥으로 들어가지만 다시 기관장 셰크의 눈에 띈다. 셰크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끈에 단 몽둥이로 두 사람을 공격한다. 줄에 달린 쇠몽둥이에 맞은 넘버원은 살기 위해 결국 기차 밑바닥에 달린 비상제동기를 작동시킨다. 그러자 열차가 급제동하는데 그러면서 기관사 두 명이 크게 다치고 기관장 셰크도 머리에 피를 흘린다. 그뿐만 아니라 넘버원도 다치는데 젊은 불황자 시가렛만 가벼운 상처를 입는다.
I'm talking straight. You better listen. I ain't sticking with you anymore. You ain't good for bumming. You ain't mean enough for it.
젊은 불황자 시가렛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리는 넘버원을 쳐다보면서 이제 자신이 북쪽에서 최고의 불황자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급제동했던 19호 열차가 출발하자 시가렛은 다시 이 열차에 오릅니다.
Oh, you can keep running, kid, but you're running out of train. And there's no place to hide.
하지만 기관장 셰크는 화물칸에 올라타는 시가렛을 받고 그러자 셰크는 망치를 들고 열차 지붕 위를 달려 시가렛에게 달려듭니다.
That's a pretty fair day's work for a tenderfoot.
셰크가 쫓아오자 구석으로 몰린 시가렛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다. 바로 그때 넘버원이 갑자기 나타나 셰크와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인다. 넘버원과 셰크는 짐칸에서 각자 흉기를 들고 싸운다. 처절한 싸움 끝에 결국 넘버원은 셰크를 기차 밖으로 떨어뜨린다.
You could have been a meat eater, kid, but you didn't listen to me when I laid it down. Stay off the tracks. Forget it.
결투에서 이긴 넘버원은 다음 시가렛을 기차 밖으로 떨어뜨린 뒤 소리칩니다. 넘버원은 시가렛에게 기차 따위는 잊어버리고 다른 일을 하라고 충고하면서 기차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A man and a train, a train and a man. They both try to run as far and as fast as they can.
네, 전설적인 호보와 악명 높은 기관장의 대결은 결국 불황자의 승리로 끝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넘버원이 불황자에게는 패기와 진실이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자, 이제 영화 북쪽의 황제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역사학자인 마빈 구프랜드 씨는 이 영화가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였던 대공황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치 상황을 들이대지 않고 잘 보여주는 영화죠. 이 영화의 소재는 무임승차를 일삼는 불황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이들 불황자를 통해서 당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묘사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북쪽의 황제의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영화가 소개되겠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차 세계대전을 실감 있게 그린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What got you into something? What got you into something입니다. 그럼 먼저 제가 직업이 간호사인 셰인과 함께 대화한다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Let's go ahead and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Shane.
And, just on a side note, you mentioned that you're a nurse. What got you into nursing?
Actually, I was certified to be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Oh, thank you.
And there weren't any jobs in the 1970s. Mm-hmm. And so I later just mm-hmm. decided, because there was a nurse in the family, that I was interested in that and went to nursing
yeah,
school.
Yeah?
Yeah.
Oh. Well,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service. Yeah, thank you.
네, 셰인은 25년 동안 간호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셰인에게 간호사를 하게 된 계기를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What got you into nursing? 이라고 했는데요. Get into something. Get into something은 어떤 상황에 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 got you into something? 말 그대로 하면 What, 무엇이 got you into something? 당신을 그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나요? 라는 말인데요. 즉, something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something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게 된 이유를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셰인은 사실 고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지만 1970년 당시에 일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척 중에 간호사가 있어서 간호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간호학교에 진학하게 됐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Just on a side note, you mentioned that you're a nurse. What got you into nursing?
Actually, I was certified to be a high school English teacher.
Oh, thank you.
And there weren't any jobs in the 1970s. Mm-hmm. And so I later just mm-hmm. decided, because there was a nurse in the family, that I was interested in that and went to nursing
yeah?
school.
Yeah?
Yeah.
Oh. Well, thank you so much for sure. all your service. Yeah, thank you.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요. 이젠 제가 한국말로 할게요.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락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뭔가요? 맞습니다. What got you into rock music? What got you into rock music?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What got you into broadcasting? What got you into broadcasting?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got you into something? 무엇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는 뜻의 What got you into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So I'll leave you with this question in mind. What got you into learning English?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U.S.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Good morning,
For us to keep. And if you're wondering what this all is leading to, I want to make it with you. I really think that we could make it good. No, you don't know. Every little thing only time will tell. But you believe the things that I do, and we'll see it through. Life can be short or long. Love can be right or wrong. And if I chose it with you, I really think that we could make it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재 국가는 자신들의 악행과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인권 운동가, 언론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공유하는 정보도 통제하려고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41개 국가들이 인터넷상의 발언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을 막거나 발언을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앙아시아 국가인 타지키스탄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접속을 종종 차단시키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튜브와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모두 막고 있습니다. 차단당한 곳은 뉴욕타임즈와 타이완이나 달라이라마 문제를 다룬 웹사이트들입니다. 또 지난 12월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메일 서비스인 Gmail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을 살며 심지어는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정부를 비판한 글을 쓴 블로거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독재 국가들이 인터넷 접속을 막아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인권 운동가들은 위성 영상 정보나 비디오 그리고 크라우드 소싱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활용해 인권 탄압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시위나 분쟁 같은 정보들을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부패에 대응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독재 정권이 아무리 국민들을 억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결국엔 알고자 하는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웹사이트들의 접근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인터넷 개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